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조금 한국말 어렵지만 통역기를 들든지 그냥 잘 집중해서 듣든지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임으로 우리가 더 힘써 물론 다른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게 됐지만 더 힘써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John chapter 21, verse 1 through 17.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 아들 둘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예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들이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나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종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심령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들은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어서 평생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부활 이후에 세 번째 행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하신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무엇인지, 크리스천이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몸소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하신 행동과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부활의 삶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연합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왔지만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용서,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섬김 혹은 사역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용서.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 오늘 예수님도 보면 세 번씩 하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났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 물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 번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한다면 첫째는 무엇이다? 용서.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뭐다? 섬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 주님의 부활을 따라가는 자, 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자에게는 그 삶에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어떠한 삶이 나타난다? 용서의 삶이 나타나고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용서에 대한 삶 많이 들으셔서 아마 오늘 더 들으시면 용서하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아주 확산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뭐다?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은근슬쩍 여섯 번을 제가 했습니다. 어느 교회학자가 성인이 돼서 무언가 어떤 한 개념을 완전히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는 무려 50번을 반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용서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자가 진정한 예수 부활이 내 부활로 내가 죽었던 그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사람에서 살아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부활의 의미를 성경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까? 이것이 더욱 믿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고 두 번 죽을 수 있는데 사람이 한 번 죽고 그러나 살아나느냐? 한 번 죽고 또 영적으로까지 죽느냐? 이 기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온전한 결단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 시체는 부패할지라도 시신은 부패할지라도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의 날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영마저 죽어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할 것이고 비록 육신이 나이를 먹던 어떤 일로 인해서 죽더라도 그 영혼은 주님께서 오시는 심판날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죽었으나 살아나는 그런 역사 바로 그 부활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로 말미암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믿느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관심이 있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했느냐 이겁니다. 내일 당장 우리의 사업과 직업과 학업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끌어안고 이렇게 전전긍긍했을지는 몰라도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그러한 부활을 내가 소유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들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러지 않고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뭐 들었지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잃어버린 나귀만을 생각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데 너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데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데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대 이런 거룩하고 소망된 일을 많이 하는데 내 잃어버린 나귀는 어디 갔는가 잃어버린 나귀는 없는가 하다가 그 소망을 부여잡지 못하고 나중에 멸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내게 부활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가?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내게 있는가? 그것이 내게 약속이 되어졌는가? 그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내가 살아나심으로 되어진 그 부활이 내게 약속되고 내게 증거되고 내게 적용되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인가? 이런 고민이 오늘날 그 어떤 고민보다도 깊게 고민이 되어서 주님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할 때 자연스럽게 아주 힘있게 기쁨으로 소망되게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 때에 그건 그런가 보지 뭐 이게 아니고요. 너무나 절실하게 너무나 간절하게 맞습니다 주님.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았는데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저 천국에서 죽음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게 된 저 천국. 나는 그것을 내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부활과 생명의 영생의 능력이 내게 임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반만 믿어줘도 아멘 하십시오. 도와주실 겁니다. 예, 아멘 하면 우리의 정신이 깨이고 육신이 깨이고 영혼이 깨이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100% 혹 이해하지 못하고 흥미가 가지 않아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혹 그런 분이 계신다면 고민하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내가 부활을 얻는다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게 됐다고? 야, 그런 일이 있어?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호기심을 가지시고 연구하시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는 자라면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는 분은 더 굳세게 이 말씀을 붙잡아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없고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어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그 살아나심이 우리의 살아남으로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살길을 열어주신 그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지 않을 거면 예수님도 안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게 아니라면 우리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계에서 완전히 죽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죽은 영혼을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었으면 예수님도 3일 만에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을 것이면 주님에게도 부활이 없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님의 부활 안에는 우리의 부활이 속해 있다고 하는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본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과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굳이 죽으시고 굳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인이나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신다? 살아나시는 거예요. 살아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누가 살아났다는 얘기다? 내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과의 이 25절, 26절과의 말씀과 동일하면서도 조금 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각도가 조금 다르면서 더 포괄적인 그런 뜻이 된 것이죠. 우리가 살지 않을 거면, 우리가 죽어서 살아날 것이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일지라도,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으로 오르셔서 진정으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나누실 때에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을 살려내셔서 천국 가실 것이 아니었다면 주님도 그때는 그럴 것이었다면 주님도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나심을 우리가 보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살아난 것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되는 것은 주님만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살아나심이 곧 누가 살아난 것이다? 내가 살아난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내가 죽었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이 기쁨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어? 지금 숨 쉬고 있는데? 밥 잘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른데? 내가 언제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죽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 심지어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삶.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이것이 정녕 죽은 삶이에요. 그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래야 교제할 수도 없는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 자연인으로는 살아갑니다. 숨쉬고 생각하고 감정의 활동을 하고 이성의 활동을 하고 직업을 갖고 사업을 갖고 취미를 갖고 가족을 이루고 여러 가지의 삶을 삽니다. 그것은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들, 영혼은 죽고 이성과 마음과 감정과 본능이 살아있는 자연인들은 결국 죽어 어디를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면서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아냐면 내가 살아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남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서 무엇을 깨닫냐 하면 아하 내가 죽었었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 깨달으면서 원래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 원래 인간이 살아가야 할 바인데 이것이 진리의 삶이고 이것이 참된 행복이고 이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때의 삶은 무엇만도 못한 삶이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사람의 배설물만도 못하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가치와 이런 것들을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고 율법학자였고 로마의 시민권이었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성과 학식과 신분을 가졌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새로운 가치를 깨닫고 다시 말해 그의 영혼이 살아난 이후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난 이후에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자기의 그 새로운 세계,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전혀 경험하지도 못했던 내 영혼이 살아서 친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새로운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를 살면서 그 전에 나의 삶은 배설물 만도 못한 삶. 왜? 죽었던 삶이기 때문에. 죽었던 죽은 자는 냄새가 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인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의 부활이 기쁨으로 와닿고 이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아있던 자다 죽어있던 자다 죽어있던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 믿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생은 죽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이 기분 나쁘시다면 좀 죄송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히려 저는 축하를 드립니다. 고민하기 시작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정말 이 조그만 양반이 고집도 세고 쓸데없는 자존심이 많았던 분인데 그래도 권면하고 고민을 해서 이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침례교를 안 다니시고 장로교를 다니시는데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그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뭐 어머님은 벌써 이제 뭐 직분도 받으시고 했지만 아버님이 그렇게 좀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러다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됐답니다. 그 사실 아는 담임 목사님께서 물을 손에다 완전히 적셔가지고 머리가 젖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줄 흘러내리는데 저희 아버님이 다르마를 한 시간을 타시는 분이거든요. 엄청나십니다. 근데 그 머리 교회 간다고 멋있게 한 시간을 가르마를 타고 가신 분인데 거기에 목사님이 물을 갖다가 쭉 흐르도록 탁 얹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좀 너무 이게 좀 권면을 강하게 하셔서 좀 준비가 덜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세례 받아주러 간 건데 물까지 뿌려대니까 기분이 나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감기가 드셨어요. 애초에 하면서 왜 이렇게 물을 뿌려대냐고 말이지. 좀 지난 얘기입니다. 지난 얘기인데. 근데 그 뒤로 고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왜 내가 한 시간을 가르마 탔는데 물을 적셔서 가르마 완전히 폼생 폼사로 사시는 양반인데 머리는 엉클어지고 감기까지 들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할 줄 아는 분이었어요. 그 뒤로 얼마 안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눈물이 흐르고 눈물이 터지고 그 말씀을 집에 와서도 고백하시고 다시 본인이 설교를 되뇌이시더라는 것이에요. 고민을 시작하셨다면 좀 반감이 있으시더라도 혹 뭐 그렇지 않다면 더 좋지만 고민하기 시작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예 고민도 안 하고 시간아 가라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같이 들려지는 분들이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합니다. 주님이 살려낼 때는 그냥 살아라 하고 말려고 살았을까요? 쓰려고 살려냈을까요? 쓰려고 살려내는 거예요. 기계를 왜 고칩니까? 쓰려고 고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제 차를 이 파킹에서 세워놨는데 저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돌아나가요. 길인 줄 알고 왔다가. 근데 잘은 모르겠는데 어떤 차가 트레일러를 끌고 왔다가는 제 차 뒤에를 꿍 찌고 나갔나 봐요. 밖에 나갔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그 좀 물어내고 가든가. 그 봄에 다 처리해 주는데. 아, 이거 참 보기 싫고 이 열려놓는 주입구가 안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자꾸 들어오고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이거 제대로 쓰려면 어떡합니까? 예, 고쳐야죠. 그래서 전화번호 책을 딱 갖다가 고무망치로 그냥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힘하면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 정윤태 목사잖아요. 예, 물론 저보다 더 센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쇠가 펴지더라고요. 희한하대. 예. 여러분 멀리서 보면 안 보여요. 네, 저희 아들 차가 또 파킹마차 세워놨는데 누가 또 이렇게 그렇게 거의 비슷한데 그 뒤를 갖다 푹 쑤셔놓고 갔어요. 그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망치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태권도도 배웠거든요. 발뒤꿈치 날을 세워서 빵빵 쳤어요. 예, 페인트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려 주입구가 잘 닫혀요. 사람도 필요하면 고쳐서 써요. 하나님 그 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열려 주입구 차 자꾸 열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필요하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신의 독생하는 아들까지 죽게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그 죽음의 값을 치러서라도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렇게 우리가 필요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 못났다 욕하지 마시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러셔야 돼요. 오늘 연합 부활절 예배 가니까 앞에서 목사님 자꾸 무슨 말 하라면 참 하기 싫더라고. 민망하고 가만히 근데 나도 오늘 시켜야지. 예. 그렇게 귀한 분이었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 번만 해주세요. 시작! 그렇게 귀한 분이었습니까? 네. 그러면 서로 그렇게 귀한 분이었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받기만 하면 안 되죠. 예. 주거니 받거니 해야죠. 예, 그렇게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살려내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이가 100살이든 그분이 나이가 10살이든 그분이 여자든 남자든 그분이 뭐 얼굴에 곰보가 있든 얼굴이 뭐 미스코리아 미스터코리아가 됐든 상관없는 거예요. 백인이든 흑이든 황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만큼 사랑하시고 주님은 그만큼 필요로 해서 살려낸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너 안 살아나면 예수도 못 살아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지고 아무개야 네가 안 살아나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안 살아난다. 그러나 네가 살아날 것이기에 내 예수도 함께 살아나는 것이다. 쓰시려고 버리시려고 쓰시려고 useless한 사람을 만들려고요? useful한 사람을 만들려고요? useful한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런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한 사람은 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보면 노비의 자식은 뭐가 됐죠? 노비가 됐죠. 아주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록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환경 자체가 타락한 세상, 죄인의 세상 속에 태어나서 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지옥에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산 거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는 태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원래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세요? 잃어버린 양. 원래 그러면 누구 거였다는 거예요? 내 거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그렇죠? 그렇게 비유하죠. 우리가 잃어버린 동전과 같은 존재였고 잃어버린 양과 같았고 그다음에 아주 그 정점을 찍는 비유가 있죠.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죠.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돌아온 탕자. 자, 그 둘째 아들이 원래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나 타락하여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지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되찾습니까? 그냥 멀리 쫓아버립니까? 그 품에 왔을 때 그 아들로서 되찾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이죠. 아들이 아들로 회복이 됐다는 것을 불어 더 마을에 공표하는 그런 아버지의 제스처인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누구 거였다? 사단 거였다? 하나님 거였다? 하나님 거였다. 예수께서 비유로 너무 쉽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였다. 너희는 잃어버린 동전과 같은 존재였다. 너희들은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찾겠다, 안 찾겠다? 그 잃어버린을 바꿔 말하면 죽은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잃어버린을 말하면 죄 짓고 사는 인생이라고 그걸 바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과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우리를 찾으실 때 그 찾을 수 있게 그 빛과 같은 역할을 그 어디 있는지 그 빛과 같은 역할을 해준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 거였다? 하나님 거였다. 그래서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의 딸을 잃어버렸다면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유, 속편하다 하고 집에서 맛난 거 먹고 파티하고 아이고 좀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은 정신이 조금 이상한 분일 수 있어요. 오늘 자꾸 아버님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많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자꾸 제가 저도 모르게 나오나 봐요. 아들과 아버지가 전화 통화가 길어요, 짧아요. 10초도 안 가죠. 아버지 잘 지내셔서 건강하냐? 예, 건강합니다. 그래, 열심히 살아라. 끝. 근데 제가 그 민망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보고 싶으세요? 당황하시는 게 보여. 얘가 왜 이렇게 훅 들어오지? 막 이러고. 그래서 허허허 웃기만 해요.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야.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았거든.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짓궂게 저도 진땀 흘리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보고 싶으세요? 허허허 두 번째. 그래서 저도 예수님처럼 한번 더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말이라고 하냐? 24시간 보고 싶지. 80이 넘으신 노부모의 겸임적인 표현인데요. 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아, 사랑하시겠지.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서 날 살리셨구나. 이 생각이 쫓아들어오더라고요. 동시에 그 대화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고 24시간 전전긍긍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돌아오기 전까지, 살아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계셨다? 24시간 전전긍긍.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안을래 안을 수 없고 함께할래 함께할 수 없는 그 마음. 그래서 어찌 보면 큰아들 같은 존재를 죄값으로 내놓고 우리를 살려내신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아들과 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내놓아서 살리셨다는 사실, 이 아버지 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주중에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고 오늘 기도 앞에 새벽기도에서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거기서 노래를 부르셨나요? 고통 중에 계셨나요? 고통 중에 계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채찍을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피가 줄줄이 흐르고 가시관을 쓰셔서 그 뼈가 이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고 제 손바닥 길이만한 두꺼운 못으로 매달려서 있을 때에 몸은 자꾸 처져서 숨을 못 쉬니까 와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면서 손과 발은 찢기고 더 아프고 피는 툭툭 터져나오고 근데 그 밑에 바로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럼 어머니 마리아가 야야 천천히 해 이랬을까요? 땅을 치고 대굴대굴 굴렀을까요? 자기의 아들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아들이 죄도 없는데 33살 앞이 창창한 내 아들이 죄도 없이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중재인 취급받아서 십자가에 찢겨서 매달려서 곧 숨 쉬려고 바등바등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어머니가 어디 있냐고요. 그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뭐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를 그만큼 살려내기를 원하셨고 그만큼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정신 못 차리고 혹은 부모가 부모인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의해서 그 고통을 모욕을 감당해 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를 살려내셨는지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을 생각도 않고 믿지도 않고 고민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모든 우리들의 이 영생에 이르는 새 생명에 이르는 부활을 누가 있게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농사를 제일 잘 짓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이원춘 집사님이세요. 박순희 집사님도 잘 지시는 것 같고. 여러분, 열무를 심어서 기르는데 한 땅은 제가 키웠고요. 한 땅은 이원춘 집사님이 키웠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제 쪽이 맛있을 것 같아요? 이원춘 집사님 쪽이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강요하나요? 그럼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자동차를 타시겠어요? 저기 포드나 GM이 만든 차를 타시겠어요? 당연하죠? 아, 기분인데 한 대씩 드릴까? 제가 오늘 오프라 윈프리처럼? 아, 어느 차를 타시겠냐고. 제가 만든 차를 타시겠어요? 전문 저 딜러 회사가 파는 차를 타시겠어요? 당연하죠. 전문가가 만든 전문회사가 만든 차를 타시겠죠. 이 부활을 누가 이루셨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뭐가 틈새가 있게 잘못됐거나 트집 잡힐거나 취소되거나 그런 어떤 엉터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좋은 그런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 했느냐? 누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를 기획하고 처음과 나중 다 운영해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누가 주셨다? 완전하신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을 의심할 것도 없고 이 부활을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이 부활을 우리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자, 이쯤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요. 또한 이 부활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으며 그러나 이 부활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 전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서 본문에 대해서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이제 제약이 됩니다만 이 뒤에 말씀 다음 주에 더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께서 묵상하시고 앞에 결론적인 얘기 부활의 심령을 가진 자들은 용서와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이 놀라우신 부활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그냥 거저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배반했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심에 있어서도 아주 기가 막히게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 말하도록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왜 주님이 세 번 물어봤다고요?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몇 번 부인했죠? 세 번 부인했어요. 주님께서 정말 거의 다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 죄책감을 덜어주신 거예요. 베드로 혼자 그걸 덜어내질 못하니까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또 나머지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죄짐을 주님을 배반했고 팔았던 죄짐을 그렇게 배려 있게 그것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똑같은 새벽에 닭이 우는 새벽에 아유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더 만나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세밀하고 배려 있게 그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그 사명을 다시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사랑과 깊으신 경륜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죽어주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찾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찾아가 그 인생을 섬겨줄 줄 아는 그런 멋진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죽었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었던 생명이지만 그 높고 높으신 곳에 계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나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부활의 은총을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대로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들에게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그 넓으신 사랑을, 그 희생을, 그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